오늘 자녀의 권세, 성경은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권리, 자녀의 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의 권리란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와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녀석만 저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하고 양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나중에는 상속받겠다고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걔한테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 에스더도 리디아도 있지만 에스더와 리디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뭐 양육해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권리라고 주장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 권리란 성립이 됩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할 터인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될 때만 자녀의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어떻게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랍니다.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통해 가르쳐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쉽게 그대로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 두드리는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이야기의 그 주제는 그런 됩니다만 10절에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10절에는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졌는지 자신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줄, 가문, 옛날에 우리 가문이 어땠고 뭐 그런 이야기? 육정, 그 성적 관계에 의해서 생긴 자녀, 그런 걸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 사람의 뜻이라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는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아,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술수나 어떤 그 인간의 무슨 뭐 가진 것들 가지고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1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더니 만약 내가 안 믿으면요.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작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권세, 이 권리를 주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된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 이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이 일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나 혼자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을 따라 내 진정을 다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가슴이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논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이걸 하면은 테스트를 거쳐서 무슨 합격을 주고 권세를 주고 무슨 증명서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내 중심의 고백이 내 뜨거운 가슴 속에서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권세, 권리가 주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뭐 하기 시작한 때가 한 50년쯤 됐습니다. 50년쯤.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겁니다. 제 나름의 방식입니다. 제가 세 가지 권리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양육권입니다. 양육권. 자녀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걸 반대쪽에 부모 이야기라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의무가 있어요. 의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국민의 4대 의무. 혹시 여러분 배운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옛날에 배우셨죠?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요 4대 의무가 있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그 사람을 구속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까지.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리, 부모의 의무 이런 것들은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이전에 사람의 정, 이걸 인륜이라고 그러죠. 인륜. 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천륜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관계에서 비롯된 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을 법이 구속을 해서라도 하게 하는 그런 방식 말합니다. 민법에 보면요. 친권이라는 게 있어요. 친권. 이 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친과 모친, 그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권리가 있다. 이제 그런 데서 생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그걸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 민법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느냐면요, 정말로 놀랍게도 전혀 다른 데서 이 민법이 실제로 사용이 돼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요 친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이 자녀를 기릅니까? 그걸 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싸우죠, 서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어떤 결론이 내리든지 아빠든 엄마든 주로 이제 엄마가 기르게 되죠. 엄마가 기르게 되면은 이 친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길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엄마가 기르지만 아빠가 이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내요. 양육비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친권에서 나와요.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교육, 자녀를 길러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자녀는 그 보호를 받고 양육받아야 할 권리가 주어지게 돼요. 이게 세상 법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핏덩이에서부터, 예, 사실 저보다는 이제 집사람이 더 많이 했지만요. 저희가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이 기저귀를 가는데, 갈다 보면은 그 대변이 손에 묻더라고요. 근데요, 묻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되니까. 아, 이런 게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먹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의 걸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못 먹죠. 근데 아들이 먹다 남긴 거는 먹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왜 제가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걸 돌보아주고 뭐 필요하면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프다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뭐 학교 가야 할 때면 학교 보내주고 돈을 제가 다 대서 그렇게 할까요? 왜? 이 사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잘생겨서 아니면은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아니면 법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식으로, 우리 어른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핏줄을 땡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이게 인륜이고 천륜이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지,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아니, 이런 그 인륜이랄까 천륜이랄까 이런 본능이 자녀에 대한 그 본능적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래요. 이게 전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신 예인데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미리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주면 분명히 이 녀석이 이거 허투루었을 텐데 제대로 못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졸라 되는지 줬어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걸 다 팔아 처분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심장에다 못 받고 간 거죠. 가가지고 탕진하고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짭을 못 구하니까 어디서 짭을 구했냐면 돼지 치는 데서 짭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짭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 돼지치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을 겨우 얻었는데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요. 야, 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 그거를 옆에서 뺏어 먹고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한심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 일하는 많은 일꾼들도 넉넉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뭐, 아,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는 못하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불쌍히 여겨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 껴주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무엇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 그보다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앞에는 잃은 양에 대한 목자가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 잃은 여인이 찾는 이야기 그것과 함께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목자의 사랑.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염치 없는 짓을 해도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애를 드려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이 권리를 따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리는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청구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하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기도라고 하죠. 이 천국권 이 기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맨 처음에 어떤 동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해요. 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벽에 부딪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게 됐을 겁니다. 그게 시작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제도를, 이 방식을, 이 천국권, 또 이 기도라는 방식을 더 강조하고, 더 권면하고, 더 명령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누가 아쉬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라는 건 우리 쪽에서 아쉬운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마치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기도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불안해하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아 이거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놀라워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부모들 다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어떠세요? 생선 달라는데 뱀 줄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부모의 본능,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못합니다. 심지어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기도하는 쪽에 계실까요? 아니면 기도를 받는 쪽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도하는 쪽에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를 받는 쪽일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들 편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그 경험을 말할지라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쪽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를 잘 안 한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기도를 해야 할 아쉬운 사람 쪽보다는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가 올라오면 그거로 인해서 귀찮으실 분이 기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니 이게요 얼마나 강조됐는지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과부가 재판장을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그 귀찮음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유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감정은 사치입니다. 자녀의 권리라는 것이요.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때는 염치고 무슨 뭐 부끄럽고 이런 것 정말 사치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게 하랍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자녀의 권리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상속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윤리나 무슨 뭐 전통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속을 부모가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 안 하면 법을 의지해서라도 받아내세요, 여러분. 세상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의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재산 상속까지는 이제 분명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그 상속의 범위 가운데요. 신분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도 권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종이면 자녀도 종으로 태어나고 종이 됩니다. 평생 종으로 삽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이 법이요. 불과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법대로 그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왕의 신분을 받아서 왕자가 됐다. 나중에 왕이 되죠. 왕으로서의 명예, 전기, 왕으로서의 권세 이렇게 다 갖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구절 몇 개만 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는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답니다. 그 땅을 상속받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약속하신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의 거를 갖다가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나도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속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의 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다시 생겨나는 부활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길이 왕노릇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왜 여러분 기가 죽습니까? 아니 기가 죽는다고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약해서 제가 좀 좀 강단에 쓸 용어 아닙니다. 약호 죽지 마세요. 약호 죽지 마세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리,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제가 다시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자녀의 권리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부모를 위한 걸까요? 자녀를 위한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자녀. 전사님. 전사님. 권사님은 어떠세요? 다 자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혹시 부모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를 누구를 위한 것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권리가 행사됨으로 인해서 누가 더 혜택을 받을까? 자녀. 그쵸? 자녀죠.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하나님 쪽에서 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권리, 양육권, 청구권, 상속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내 보호를 받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줄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 강조하고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어렸을 때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들이 어느 날 제가 양말 신으려고 하니까 양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여보 양말 치웠어?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가서 신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때요? 이런 나쁜 놈 예? 내가 신으려고 아껴둔 이럽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아버지 되어보니까요. 아들이 양말 신으니까 기분이 아주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와 이놈이 언제 커서 내 양말도 신네? 이 생각, 이 기분. 점점 크더니 와이셔츠를 갖다 입고 넥타이를 치커 신 것처럼 갖다 막 쓰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 근데 기분이요. 참 좋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도 난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와서 달라고 그러고 자식이 보호받겠다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올 때 그 자식이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못 줘서 안달이 되신 것처럼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준다니까 과부처럼이라도 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논리로 와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저 깊은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로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주는 기쁨, 빼앗기는 기쁨, 자식을 안아주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치를 운운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운운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자처럼 나 아버지 아들 아니고 난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 때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리로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큰 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것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